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895kHz로 밤 11시에 980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69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10시에 1567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0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둘째 날 4월 4일 월요일 금지된 열매 창세기 2장 16, 17절과 창세기 3장 1에서 6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과 뱀이 여자에게 한 말을 비교해보라. 둘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그 차이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나누신 대화와 하와가 뱀과 나눈 대화의 각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라. 마치 뱀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고 있는 듯하며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는 듯 이야기한다. 처음에는 그저 간단한 질문을 통해 여자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암시했다. 그러나 곧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놓고 의심했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말까지 했다. 사탄의 공격은 두 가지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죽음과 선악에 관한 지식이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분명히 죽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강조하여 말씀하셨지만 사탄은 그와 반대로 그들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금하셨지만 사탄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열매를 먹으라고 부추겼다. 그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과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두 주장이 하와로 하여금 그 열매를 먹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금지된 열매를 먹기로 결심한 순간 하와는 마치 하나님이 더 이상 존재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인 양 행동했다. 하와에게 일어난 이러한 변화를 성경은 하와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하와에게 금지된 열매는 본즉 좋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것들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유혹, 죽지 않는 것과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은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 종교가 가지고 있던 불멸이라는 개념의 뿌리이다. 그들은 불멸을 신의 속성이라고 이해하고 불멸의 존재가 되기 위해 신의 위치에 오르기를 원했다. 이와 같은 사상은 유대 기독교 문화에 서서히 스며들었으며 그 결과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영혼 불멸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다.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을 따르기로 한 하와의 선택은 모든 인류를 절망 속으로 빠뜨리는 비극의 시작이 되었다. 묵상. 우리 모두에게는 내재된 불멸의 속성이 있다고 가르치는 세상의 신앙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와 죽은 자의 상태에 관한 이해가 이와 같은 위험한 속임수들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나요? 적용.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한 최고의 방어책은 무엇일까요? 그 방어책을 활용하기 위해 그대의 삶에 어떤 연습이 필요할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사탄의 성공적인 속임수. 유혹자는 하와가 그 과실을 먹는 즉시 하나님과 동등되게 해줄 새롭고 탁월한 지식을 얻을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사탄은 하와의 주의를 자기에게 집중시켰다.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었으나 도무지 해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실과는 맛이 좋고 기분이 상쾌하며 지혜와 능력을 주는 훌륭한 과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실의 성질을 아심으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하와에게 말하였다. 살아남는 이들 34. 저도 모르게 사탄의 유혹 앞에서 죄와 타협하며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저 자신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굳건히 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희망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읽는 창세기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숨을 준 하와 창조란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신 과정은 다른 모든 생물들이 창조된 방법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 그 몸에서 갈빗대를 하나 떼어내어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와를 만드신 것은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무한한 사랑으로 묶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재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고 결혼제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의 필요를 어떻게 느끼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은 쌍을 지어 몰려오는 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신만이 홀로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대등한 사랑의 대상을 필요로 했습니다. 반려자의 필요를 느낀 아담에게 하나님은 배우자를 창조할 계획을 제안하셨고 아담은 이 일에 동의하고 자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아담과 사전 동의를 구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떼어낼 때 그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행하시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 하와를 보자마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고 벌써 하와를 알아보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의 동의 없이 잠자는 중에 갈빗대를 취했다면 아담은 그 후로 불안해서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혼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니 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아담에게서 하와가 탄생되어 둘은 사실 한 몸, 즉 하나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혼에 관하여 질문을 받으셨을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고 명확한 관계의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공동체, 즉 세 분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됨에서 나타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된 우리 공동체가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만드심으로 또 우리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결혼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연합함으로써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하나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우리가 된 것입니다. 결혼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사랑으로 연합하는 일을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하나됨은 이기심 없이 상대방에게 자신을 줄 때에만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오직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이기심 없는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어떻게 재창조하실지를 보여주는 표상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는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나타납니다. 표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서 그의 아내인 교회를 탄생시키게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와의 탄생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갈빗대 하나를 취해 하와를 만들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가 로마 군병의 창으로 상함을 받았을 때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어린 양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또한 옆구리에서 나온 물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 즉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말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을 때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신 과정은 교회를 재창조하시는 과정의 표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첫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의 타락을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어 재창조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이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의 안에 교회의 탄생을 가져온 사건이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와가 아담의 아내였던 것처럼 교회도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의 아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5장 23절에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신이라고 하시고 29절 32절에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완전한 연합의 관계를 가진 것과 똑같이 우리와 당신과의 관계가 끊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01년 편지 177쪽에 보면 교회는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이다. 만약 이것을 깨닫는다면 내적으로 모든 것이 영광스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떼어내어 그것을 사용하여 하와를 만드심으로써 아담의 생명이 하와에게 어떻게 전수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창조에서 말씀하심으로 생명의 기운이 인간에게 불어넣어졌지만 죄로 인해서 죽은 인간을 새 창조하실 때에는 한 알의 밀알의 생명이 죽어야만 많은 생명의 씨가 탄생하듯이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생명을 나누어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온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을 잠재우셨던 동일한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리스도의 터진 옆구리에서 흐르는 생명의 피가 인간에게 나눠준 바 되었습니다. 죄인은 용서를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아내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하와, 즉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타락한 인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었고 포기하지도 못하실 것이었습니다. 예언적인 안목으로 볼 때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랑하는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죽을 결심을 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각시대 대행투 674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한 가지 기념물은 남게 된다. 우리 구주께서는 십자가의 표를 영원히 언제나 간직하실 것이다. 그분의 상하신 머리와 옆구리와 손발에는 죄가 빚어놓은 잔인한 유일의 흔적이 남게 된다. 선지자 하박국은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광선이 그 옆구리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고 말한다.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붉은 피를 흘린 그 옆구리는 구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권능이 그 속에 감추인 것이다.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구원하기에 능하셨던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자비를 멸시한 자들에게 공의를 행하는 일에도 강하셨다. 그분의 굴욕의 표는 그분의 가장 큰 영광이다. 갈바리에서 상한 흔적은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주님께 대한 찬양을 불러일으키고 그분의 능력을 말해줄 것이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아담의 갈빗대를 떼어내어 하와를 만드시는 그 순간에 당신의 생명을 이미 내어놓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타락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분은 죽을 결심을 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늘 주님이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건강한 생활의 지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는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인도할 귀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는 보화의 창고에서 새것과 옛것을 꺼내어 그들이 갈급하는 위로와 교훈의 말씀을 여기저기에 말해주어야 합니다. 의사는 자신의 마음을 참신한 사상의 보화창고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지상 봉사 동안 교훈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실 때 말씀하신 위로의 말씀을 반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치유 사역과 그분의 친절과 사랑에 관하여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는 그의 환자들의 마음을 수석 의사이신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일을 결코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과 동행하시며 행사하셨던 바로 그 능력이 그분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질병을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분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교사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기록된 말씀뿐만이 아니라 또 입으로 말씀하신 말씀으로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왔을 때 그분은 도움을 구하러 온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각 시대를 통하여 동일한 필요와 믿음으로 당신께 나오게 될 모든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분이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고 가버나움의 여자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당신께 도움을 구하게 될 고통당하고 죄의 짐에 눌린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그 약속을 통하여 그분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며 마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약속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것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 있는 나무에 속한 잎사귀들입니다.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흡수하면 그것들은 품성의 힘과 영성과 생명의 영양소가 됩니다. 이 밖에 다른 어떤 것도 이처럼 치료의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온몸의 생명력이 되는 용기와 믿음을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무덤의 가장자리에서 두려움에 떨고 서 있는 사람에게, 죄와 고통의 짐에 눌려 있는 영혼에게, 의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주의 말씀을 반복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경 말씀은 모두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나 곧 나는 나를 위해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였음이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허물을 뻑뻑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노라. 내가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죄값에 따라 우리를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의 죄는 정죄받기 합당하지만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 우리의 냉담과 고집을 여러 해 동안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심령이 완악해져 있을지라도 그분의 팔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뻗어 있습니다. 은혜는 은혜 받기에 합당치 못한 인간에게 수여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전혀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에게 그 자비가 크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많고 타락한 사람들을 초청하시고자 온종일 당신의 손을 펴놓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십니다. 죄인들의 괴수를 용서해 주는 것이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분께서는 사로잡힌 자를 강한 자에게서 빼앗으시고 포로된 자를 건져내시고 타는 불 속에서 나무 토막을 꺼내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가장 깊은 인간의 불행의 심연까지 자비의 황금 사슬을 내려서 죄로 병든 타락한 영혼을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신 그분에게 부드러운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죄 많고 속절없는 영혼들, 사단의 간계와 사슬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마치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것과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구주께서 보이신 모보는 시험당하는 자와 실수한 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우리의 표준이 됩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나타내신 것과 동일한 관심과 친절과 인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교제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이기심 없는 사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동정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도움을 받을 가치가 있는가라고 묻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자유인과 종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생명을 주신 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서 유한한 인간이 평가할 수 없는 가치를 보십니다. 십자가의 오묘한 영광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께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하시는 바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이 비록 아무리 타락하였을지라도 냉대와 모멸로 취급되어서는 안 될 만큼 큰 값이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료 인간들이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높임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일하는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주의 비유에 나오는 잃어버린 은전은 비록 먼지와 쓰레기 속에 묻혀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의 은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은전의 주인은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각 영혼은 죄 때문에 아무리 타락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가치 있게 보입니다. 은전이 통치자의 형상과 새긴 글자를 지닌 것처럼 사람은 창조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새긴 글자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비록 죄의 영향을 받아 오늘날은 훼손되고 희미해졌을지라도 각 영혼에는 새겨진 글자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의와 성결로서 그 위에 당신의 형상을 다시 새기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가장 강한 연합의 띠가 되는 동정심, 곧 타락하고 죄 많고 고통당하고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들에 대한 동정심을 그분처럼 간직하는 일이 얼마나 적습니까? 인간에 대한 인간의 몰인정이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죄입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엄격하고 가혹하게 취급당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유혹의 압박을 받습니다. 사단은 그와 같은 영혼들과 더불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칠고 냉랭한 말은 그들을 낙담케 하고 그들을 유혹자의 세력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것은 민감한 일입니다. 오직 마음을 아시는 분만이 사람들을 어떻게 회개하도록 인도할 것인지를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접촉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대는 완강히 버티고 서서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의 이론이 아무리 정확하고 그대의 말이 아무리 진실할지라도 그런 태도로는 사람들의 마음과 결코 접촉될 수 없습니다. 교훈과 논쟁의 반복이 어떤 일을 성취하지 못할 때 말과 행동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같은 동정심이 더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동정심은 단순히 우리에게 결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때때로 결점에 사로잡혀 있고 죄를 짓고 통회하며 시험을 받아 낙심 중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갈등 속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입니다. 우리는 자비로운 대제사장처럼 우리의 동료 인간들의 약점을 공감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접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예수의 나심.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목자들이 예수 탄생 소식을 듣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러라.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지피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12살 시절에 예수.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3장 1절. 침례 요한의 전파.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침례를 받으시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의 족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시오, 그 위는 레위오, 그 위는 멜기오,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오,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오,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오,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세기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인아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오, 그 위는 세미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인아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주님의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